말씀을 나누기 전에 오늘 성경의 본문에 다시 한번 주요한 성경 구절을 좀 읽도록 하겠습니다. 14절 말씀인데요. 14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아멘. 이와 같이 주께서도 명령을 하셨대요. 어떻게?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님은 우리를 가리켜서 아예 정해놓으신 그 틀이 있어요. 그 삶의 틀, 그 삶의 모습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복음 전하는 자.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복음 전하는 자 이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복음 전하는 자. 그리고 복음 전하는 자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인은, 이 시대의 크리스천은 부름받는 그 순간부터 복음 전하는 자로 이름이 바뀌는 거예요. 나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도 아니고 내 구원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이제부터는 내가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구원받는 그 순간부터 우리의 신분이 달라지는데 그 신분이 뭐냐면 구원받는 자, 구원을, 복음을 전하는 자, 복음을 전하는 자로 바뀌어서 이제는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이야기한 대로 복음 전하는 자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그런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19절 말씀 보죠. 19절 말씀해 보면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아멘. 아멘. 마땅히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있어서 자유로운 사람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모든 사람의 종이 된 것은 결국 이유가 뭐래요?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더 많은 영혼을 구원하고자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 된 것은 바로 그거예요. 내가 종이 된다는 얘기는 뭐지요? 희생한다는 얘기예요. 헌신한다는 얘기예요. 또 세상 속에서 바보가 된다는 얘기예요. 힘 있는 자가 아니라 힘 없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면 다른 곳에 있지 않고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합니다. 더 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하고자 합니다.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한 절만 더 볼게요. 23절 말씀입니다. 23절 한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아멘. 이제 나의 모든 것을 행하는 것은 복음을 위하여 라고 하는 거죠. 복음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내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은 다 이 안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누구도 제외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 이 안에 포함이 되어 있어요. 복음을 위하여 참여하는 자가 되는 것. 그런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양조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있기를 바라요. 단순히 교회 부흥 이야기할 때 저는 숫자적 부흥을 원하지 않습니다. 1차적으로는 건강한 교회의 성장입니다. 지금 있는 성도들이 건강하게 신앙적으로 잘 자라야 합니다. 흔들림 없이 믿음의 반석 위에 진리를 지켜낼 수 있는 영적 분별력을 지닌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는 것, 그것이 제일 첫 번째 이유입니다. 성도들이 건강하지 않으면 쉽게 흔들리는 거지요. 그 쉽게 그 공동체는 무너지는 거지요. 그렇죠? 그래서 부흥 이야기하지만 단순히 숫자적 어떤 성장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인들, 지금 있는 성도들의 믿음의 성장을 부흥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지요. 그리고 그 교회가 건강한 공동체가 돼서 더 많은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이 거룩한 통로, 마치 수도꼭지와 같이 복음을 흘려보내는 자로서 그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여서 주께 더 많은 영혼들을 오게 하는 그 거룩한 통로가 바로 우리 양정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해 봅니다. 결국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복음 전하는 자로 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지요. 내가 건강한 이유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내가 지금 여기에 있는 이유는 내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내가 좀 더 시간적 여유가 있고 경제적 여유가 있고 실력적으로 남보다 좀 탁월한 여유가 있다고 할 때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요. 우리의 모든 숨쉬는 순간순간의 모든 일들은 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잖아요. 주님, 제가 그리스도인입니다. 주님, 제가 이 시대에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세우신 그리스도인입니다. 아멘입니다. 이 아버지 학교에 가서 제일 첫 번째 계속 반복적으로 귀에 못이 박도록 듣는 것이 그거예요. 주님, 제가 아버지입니다. 주님, 제가 아버지입니다. 아버지의 역할을 상실하고 가정 안에서 아버지의 권위가 무너져 있고 또 아버지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가정이 깨어지고 가정이 망가지고 또 부부간의 관계가 흐트러지고 그래서 제일 첫 번째로 인식시키는 것이 뭐냐면 주님, 제가 아버지입니다. 지금 이야기를 들으면 별로 감동이 없지만 그 아버지 학교에 가서 주님, 제가 아버지입니다. 눈에서 눈물이 쫙 흘러요. 주님, 제가 아버지입니다. 막 눈물이 막 흘러요. 왜냐하면 아버지로서 역할을 잘 못했으니까. 아버지로서 후회되는 일들이 많으니까. 주님, 제가 그리스도인입니다. 이 시대에 주님, 제가 그리스도인입니다. 제가 한번 여러분들께 질문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위해서 어떤 희생도 감수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위해서 세상에서 바보가 되고 있습니까? 혹 너무 똑똑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혹시 우리의 신앙의 잣대로 신앙이 없는 자들을 판단하고 계시진 않습니까? 신앙이 약한 자들을 판단하고 계시진 않습니까? 이렇게 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안 해? 라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있진 않습니까? 기다려줘야 합니다. 신앙이 약한 분들이 따라올 때까지 기다려줘야 합니다. 신앙이 없는 분들이 성장할 때까지 기다려줘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 쉽게 판단합니다. 이건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에 대해서 늘 정죄합니다. 세상 속에서는 어떻게 살아갑니까? 너무도 강한 자로 살아가고 싶지 않습니까?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위하여 바보가 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왜요? 몇 사람이라도 영혼을 주께로 인도할 수 있다면 내가 바보가 되는 것이 더 낫다는 거죠. 우리는 누군가를 위해 희생하고 바보가 된다는 것을 몹시도 힘들어합니다. 그래도 그리스도를 위하여 주님이 명령하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일을 기꺼이 감당해야 합니다. 디트리트 보네퍼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누가 굳게 서는가? 평생 하나님의 질문과 부르심에 답하기 위해 애쓰는 책임감 있는 사람이다. 도대체 이런 책임감 있는 사람은 어디에 있는가? 누가 굳게 서는가? 평생 하나님의 질문과 부르심에 답하기 위해 애쓰는 책임감 있는 사람이다. 도대체 이런 책임감 있는 사람은 어디에 있는가? 이런 사람은 세상에서 바보가 되어도 믿음으로는 영적 거장이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양적교회 성도들이 그랬으면 좋겠어요. 혹 세상에서 복음을 위하여 바보가 될지라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바보가 될지라도 그러나 믿음으로는 영적인 거장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양정교회 모든 성도들 한 분도 예외 없이 세상 속에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내가 복음을 위하여는 바보가 될지라도 정말 믿음으로는 영적 거장이 돼서 흔들림 없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이 시대를 살아내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독교가 전면적으로 탄압을 받던 2세기에 아주 훌륭한 한 인물이 등장을 합니다. 서문화 교회의 감독이었던 폴리갑이라고 하는 아주 멋진 사람이 있습니다. 신앙의 사람이지요. 그런 그가 결국은 순교를 당하여 죽습니다. 당시 로마의 황제 마르쿠스 아리 아우렐리우스라고 하는 이 황제가 있었는데 이 황제가 기독교를 엄청나게 판단합을 했습니다. 그때 이 폴리갑이 옥에 갇히게 되었고 그때 총리가 이렇게 말합니다. 만약 그리스도를 욕하기만 하면 당장이라도 풀어주겠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를 한 번만 목격해라. 한 번만 욕하기만 하면 풀어주겠다. 그때 이 폴리갑이 단호한 음성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살아온 86년간 주님은 단 한 번도 저를 실망시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찌 저를 구원해 주신 왕을 욕할 수 있겠습니까? 단호하게 그렇게 대답을 하고 그는 묵묵히 순교를 당합니다. 폴리갑은 그리스도인이 세상에서 박해를 받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를 분명하고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폴리갑과 같은 믿음의 거인이 되어야 합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도 혹 세상에서는 바보가 될지라도 믿음으로는 영적인 거장이 돼서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물론 그 당시처럼 지금은 예수 믿는다고 감옥에 갇히거나 뭐 사형을 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최근에 가장 큰 위협은 뭐냐면 어떤 육체적 박해가 아닙니다. 어떤 육체적 박해가 아니라 영적 유혹입니다. 이것이 심각한 것입니다. 영적 유혹, 그것은 무엇입니까? 세상과 같아지는 것.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지 못하고 세상과 같아지는 것, 그것이 영적인 유혹입니다. 세상과 구별되어야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데 세상과 똑같아지는 거예요. 이것이 유혹이란 말이죠. 대개 해외 선교를 가면 제일 먼저 겪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문화적 충격입니다. 누구나 한 번쯤은 딱 선교 나가자마자 당장에 겪게 되는 어려움, 그것이 문화적 충격이에요. 내가 살아오던 문화적 배경과 너무도 다른 또 다른 문화적 삶을 부딪히게 되면서 충격을 겪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도 잠시입니다. 한두 달 정도 지나게 되면 그 문화적 충격은 곧 다 사라집니다. 왜냐하면 이미 그 문화 속에 흡수되었기 때문입니다. 그 문화 속에 이미 들어가 버렸기 때문에 그 문화적 충격을 더 이상 느끼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세상 속에 살다 보면 악한 세상에 대한 문화적 충격을 받습니다. 그렇지요? 문화적 충격을 받는 건 당연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그렇습니다. 세상에 나아가자마자 우리는 그 문화적 충격을 받아요. 그런데 이것이 어느 순간에 순응의 자리에 들어가게 되어서 결국은 세상이 편해진다면 세상이 아무런 거부반응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그러면 제자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세상은 이렇게 이미 긴장이 완전히 풀려진 신앙인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긴장이 완전히 풀린 신앙인. 그래서 이미 세상과 전혀 충격을 느끼지 못하는, 문화적 충격을 전혀 느끼지 못하고 그 안에 흡수되어 버려 있는 상태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는 절대로 우리는 긴장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세상에 흡수되는 자가 아니라 세상을 변화시켜야 될 책임 있는 존재입니다. 세상에 그저 아무런 힘 없이 긴장이 다 풀어진 상태에서 세상 속에 흡수되어 살아가는 자가 되어서는 아닙니다. 세상과 거스르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가 자신의 영적 상태를 스스로 점검해 볼 수 있는 그 질문을 한번 몇 가지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하나는 혹 긴장이 완전히 풀려서 지금 세상에 순응하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과 다른 믿음의 길을 걷기 위해서 어떤 희생도 감수할 각오가 되어 있으십니까? 그리스도를 위해서 기꺼이 헌신할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를 삼을 때 아무나 선택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물론 지극히 평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니, 평범을 넘어서서 아예 천대받고 무시당하고 사람 취급도 제대로 받지 못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뭐 어부들이나 세리나 뭐 그런 종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놀라운 것은 이들에게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살았느냐, 뭐 세리로 살았느냐, 어부로 살았느냐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얼마든지 대가를 지불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따르라 하실 때 이들은 자신의 소유물들을 과감히 버립니다. 과감히 다 내려놓습니다.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귀한 것이었습니다. 지금까지는 자신의 생명을, 자신의 생계를 유지해 주던 것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내려놓습니다. 이번 주일 설교에는 세리 마태에 대한 설교를 합니다. 세리 마태에도 동일하게 주님이 나를 따르라 하실 때 그의 그 엄청난 돈을 얻을 수 있는, 돈을 벌 수 있는 그 세리의 직분을 다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따르기로 결정하죠. 중요한 공통점은 뭐냐면 주님을 위하여 어떤 대가도 지불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물론 이들은 굉장히 보잘것없는 사람들, 굉장히 무시를 당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을 위해서 주님의 부름에 앞에 그들은 얼마든지 포기할, 자기의 것을 포기할 수 있는 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따르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만 합니다. 즉 그리스도를 위한 바보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위한 바보. 우리는 우리가 처음에 느낀 이 세상에 대한 문화적 충격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늘 기억하고 살아야 합니다. 충격이 있어야 합니다. 전혀 충격이 없다면 그것은 문제입니다. 그래야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세상 속에서 계속적으로 거룩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데이비드 윌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현대 교회가 하나님을 너무 가벼운 존재로 격하시켰다. 안타까워하면서 그가 이런 말을 합니다. 오늘날 교회가 제시하는 그분의 진리는 너무 멀고 그분의 은혜는 너무 평범하고 그분의 심판은 너무 약하고 그분의 복음은 너무 쉽고 그분의 그리스도는 너무 흔하다. 안타까워하면서 오늘날 교회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너무도 안타까워하면서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제시하는 그분의 진리는 너무 멀고 그분의 은혜는 너무 평범하고 그분의 심판은 너무 약하고 그분의 복음은 너무 쉽고 그분의 그리스도는 너무 흔하다. 이것은 교회가 부차적인 것에 너무 많은 신경을 쓰다 보니까 정작 주인이신 하나님을 잊어버려서 거룩한 영향력을 상실하게 되었다는 것에 대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너무 세상 속에 짝하여 살다 보니까 세상과 다른 문화적 충격을 받아야 되는데 전혀 문화적 충격을 받지 않고 그저 흡수되어서 있다 보니까 약화된 거예요. 하나님의 영적 권위가 격화된 거예요. 가벼워진 거예요. 그러면서 그는 이런 말을 덧붙입니다. 교회가 살아있는 영성을 바라기를 원한다. 과감히 세상과 다른 길로 가고 충성하기를 두려워하지 않는 교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절대적이고도 변함없는 확신을 보여주는 교회. 지금과 같이 세상과 똑같이 하나님을 버리지 않고 꿋꿋이 하나님의 백성들로 남을 교회를 원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용기 있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법을 배운 사람들이 필요하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낼 방법을 배운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현실은 너무도 답답합니다. 이런 분들을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도 성공, 인기, 권력, 명성에 눈이 멀어 있고 자기 부인과 희생이라는 복음의 본질을 벗어나서 물질주의, 개인주의, 이기주의가 교회 안에서 여전히 들끓고 있고 여전히 세상의 소리나 교회의 소리나 동일한 소리가 흘러나가는 이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제대로 사는 사람을 사는 방법을 배운 사람들을 찾기가 쉽지 않은 이때에 어쩌면 그들이 그리워지는 시대입니다. 혹 세상 속에서 바보가 될지라도 믿음으로는 영적 거장이 돼서 어떤 경우에도 믿음으로 살아낼 줄 아는 그런 신앙인들을 찾기가 쉽지 않은 시대를 만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양정교회 모든 성도들은 다시 한번 이 말씀으로 도전을 받으시고 깨우침을 받아서 주님, 제가 그리스도인입니다.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하는 이 본분을 잊지 않고 날마다 기억하고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다 되기를 바랍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과연 그럴까? 과연 그럴까? 의심스러울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여전히 교회 안에 세상과 크게 다르지 않은 상황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전히 교회 안에 세상의 모습과 똑같은 모습들이 있습니다. 여전히 교회 안에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바뀌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이 넘쳐납니다. 오늘날 하나님이 진정 찾으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어 세상 속에 들어가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사람입니다. 즉 하나님께 흠뻑 빠진 사람, 복음에 완전히 사로잡힌 사람, 언제나 코람데오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 어떤 위협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 저는 거룩한 소원이 있습니다. 한평생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하여 제 한 몸을 불사르기로 원합니다. 얕은 물가에서 머뭇거리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보다 영적 바다에 제 온몸을 던져서 세상과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고 싶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해 기꺼이 바보가 되기를 선택하는 그런 용기 있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제가 앞장서겠습니다. 함께 동행해 주십시오. 우리 양정교회가 주님 나라 갈 때까지 혹 이 길이 좁은 길이라 할지라도 혹 이 길이 많은 사람들이 가는 길이 아닐지라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내가 복음을 위하여 이 좁은 길을 기꺼이 걸어감을 통해서 천국에 이를 때까지 이 영광 가운데 거하는 혹 세상 속에서는 바보가 될지라도 우리는 믿음으로는 영적 거장이 돼서 흔들림 없이 거룩하게 세워지는 주의 백성들 다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이 타락한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은 언제라도 세상으로부터 공격당할 각오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이 되는 순간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공격당할 각오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면 마땅히 당연히 세상으로부터 공격받습니다. 비난도 듣기도 합니다. 너만 잘났냐? 그렇게 살아서 되겠냐? 뭐 별 이야기를 다 합니다. 괜찮아요. 내가 주를 위하여 핍박받는 거 괜찮아요. 영광이에요. 내가 주를 위하여 고난당하는 거 괜찮아요. 그것은 기쁨이에요. 내가 주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라면 얼마든지 당해도 괜찮지요. 왜냐하면 그것은 영광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 굴복하여 세상의 흐름을 따라가고 싶은 유혹이 생길 때마다 어떤 경우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십시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말씀합니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유혹이 올 때마다, 여러분들의 믿음이 흔들릴 때마다 그의 영광을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그 영광을 볼 때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 길은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길입니다. 내가 걸어가는 그 길이 비록 좁은 길을 할 때 그래도 그 길이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길입니다. 우리에게는 영광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은혜와 진리가 있습니다. 이 영광과 은혜와 진리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세상 속에 들어가 세상과 다른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통하여 세상은 곧 변화될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동성으로 좀 기도하려고 그래요.